CNN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자평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DMZ에서의 역사적인 회동에서의 승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대화가 시작된 이후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하지 않았다. 또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미군 70명의 유해를 송환했다며 관련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어 2018년 5월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을 자랑스럽게 데리고 왔다며 이는 국무장관으로서 최고의 날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전략적 인내는 작동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며 최대 압박이라는 문구를 덧붙이고 우리는 북한과 우위에서 협상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 문제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정책과 중동 평화협정, 예멘 억류 미국인 송환 등 자신의 외교 정책에 대한 게시물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 담판을 짓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3일 일본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과거에 만경봉호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드는 등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함께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아베 전 총리의 방침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어 일본인 납치 피해자인 요코다 메구미 씨의 부친 등이 최근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정말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공격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이스라엘의 계획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주장했습니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스라엘 요원들이 미국인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이라크발 새로운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물러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가짜 개전 이후에 묶으려는 시도라며 함정에 조심하라. 어떤 불장난도 엄청난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 정부는 자리프 장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의한 카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살해 일주기를 앞두고 중동 지역에선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최근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일주기를 전후해 이란의 대규모 보복 공격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중동 지역에 잇따라 전략 무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 누적 사망자는 3일 현재 35만 186명입니다. 주별로는 3만 8천여 명이 사망한 뉴욕주가 가장 많고 이어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일 신규 확진자는 미국에서 코로나 발병 이후 최대인 29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 전역에 코로나 백신 1,300만 회분을 배포한 가운데 약 420만 회분의 접종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80만 명을 넘어섰다고 미하일 우라시코 러시아 보건장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2일 우라시코 장관이 2일 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150만 회분의 백신이 보급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라슈코 장관은 러시아 보건부는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1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게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항공 탑승 승객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등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11명이 오는 6일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루즈 의원과 론 존슨 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 11명은 2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논란이 있는 주의 선거 결과에 대해 10일간의 긴급 검사를 진행할 위원회를 즉시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개별주에서 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선거 결과를 수정하기 위한 소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눌 이야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 신년사를 하지 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8차 대회 참석자들이 평양에 집결한 데 대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탈북민 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이야기도 시간 되는 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분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 신년사를 하지 않은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신년사를 생략했는데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윤 기자가 좀 먼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년사는 생략하고 사실 이제 신년 인사하는 연화장을 북한 주민들한테 보냈는데요. 아, 분명히 이례적입니다. 아, 그렇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는 것이죠. 아, 왜냐하면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월 초순으로 북한이 당 8차 대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상황이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 8차 대회에서는 아마도 중요한 북한의 올해 대내외 정책 방향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히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대체로 관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1월 1일의 신년사와 당 대회에서의 주요 정책 방향, 공표 이것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부터 한국의 전문가들은 신년사를 생략할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했었고요.
예.
2020년이죠. 지난해의 경우에도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그 신년사를 생략했습니다. 이때도 그 바로 직전에 당 전원회의를 열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대외 메시지를 발표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그 별도로 신년사를 그 공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년의 그 연하장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주민들에게 발송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전례가 없지 않았습니다. 1995년이었는데요.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부친인 김일성 주석 사망한 다음 해에 이제 집권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러니까 집권 첫 해 연합장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신년사를 가늠했었고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 연합장 발표 이것은 이제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26년 만에 처음인 셈입니다.
네,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합장을 발표를 했고 또 노동신문이 이제 게재를 했는데요. 뭐 여러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국숙명여대 김진무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말을 잠깐 들어보고 또 다음 말씀 계속하시죠.
당대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전략들이 결국은 그동안에 매년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월 1일 날은 연합장으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개최될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래 경제발전 전략과 함께 신년사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내놓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진무 교수 얘기 들어봤는데요. 네, 이번은 별도로 김 위원장은 1일 고위 간부들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최 기자가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 1일 0시를 위해서
평양에 있는 금수산 태양공전을 참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수산 태양공전에는 김 위원장의 그 할아버지죠. 김일성 주석 그리고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시신이 안치된 곳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거의 매년 1월 1일 이곳을 참배했는데요. 올해도 새해 첫 공개활동으로 이곳을 방문한 겁니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과거에는 이제 고위 간부 측근 이렇게만 이제 그 참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노동당 그 8차 대회가 임박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온 그 당대회 참석자들도 함께 그 참배를 해서 사람이 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고 그 간부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상무위원인 그 최용해, 리병철, 김덕훈, 박봉주 등이 참가했고요. 그러나 그 부인 리설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그 관영 언론이 그 참배 그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북한은 현재 그 코로나 그 방역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초특급 방역을 하고 있는데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이고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 8차 노동당 대회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신문을 보면 당 대회 참석자들이 평양에 이미 집결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월 1일부터 당 대회가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예,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북한에서 당 대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 그리고 개최일 이런 것들은 다 북한이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서 알릴 때 그나마 확인이 되는 것인데요. 당 대회 개최 일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고 1월 초순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1월 10일 사이가 초순이 됩니다. 그렇지만 열렸는지는 알 수 없고요. 그 북한의 관영 매체들 그러니까 라디오나 텔레비전 그리고 관영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이런 데에 사실 당대회가 시작됐다는 그런 보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 각지에서 북한 내 각지에서 대표자들이 평양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대표증을 수여받았다는 거 그리고 아울러서 이미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회 준비를 위한 예. 이런 정도까지는 나와 있지만 대회가 공식으로 시작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아직 이것과 관련해서 보도가 없는 것을 보면 아직은 시작이 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관측들이 지배적입니다.
네. 노동당 대회는 5년 만에 열리는 것인데 여기서 미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나 결정사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그 북한이 직면한 이제 가장 큰 문제, 현안이 이제 제재로 인해서 경제난이 그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해결에 그 열쇠를 쥔 미국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올해는 미국의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퇴임을 하고 조 바이든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기 때문에
네.
암만 해도 그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번 그 당 대회에서 비교적 좀 온건한 내용 이런 게 나오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비핵화를 우리는 하고 싶은데 비핵화를 하려면 그 여권이 필요하니 여권을 만들면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좀 온건한 내용, 좀 그 원칙적인 내용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그 짐작, 추정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북한 당국이 지난해 12월 유럽 의회와의 접촉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사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 확정된 이후에 북한 쪽으로부터는 아무런 공식적인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12월 불과 이제 한 달도 안 된 시점인데요. 이 북한 측의 요청으로 유럽의회에 이제 북한 문제를 다루는 한반도 태스크포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유럽의회 한반도 태스크포스에 북한이 먼저 접촉을 해서 영상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는 제안을 한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한 시간 남짓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 측이 미국과 강력한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당시에 그 영상 대담에 참석했던 유럽의 관계자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미국에서 사실상 들어서기 전에 북한이 처음으로 그 새 행정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그 여러 갈래로 제기되어 왔던 새 미국 행정부에 대한 북한의 태도,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북한 측 대표는 이 영상대담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태 진전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당대회에서도 이런 기조에서 대화의 어떤 끈을 만들어 나가려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게 또 예상을 하는 쪽도 있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초에 오히려 그 도발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또 가능성도 예측을 하는 또 측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런 관측도 꽤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이제 출범을 하는데요. 출범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집권했던 이제 그 행정부였는데 이제는 이제 민주당 출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대개 이제 정책 재검토를 합니다. 그동안의 외교안보 정책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검토를 하고 또 이 인선 그러니까 국무장관은 벌써 이제 내정이 됐습니다만은 다른 북한 문제를 실무적으로 다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하려면 대개 한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게 상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월이나 돼야 이제 이런 것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북한의 경제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사실 한두 달, 몇 달을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도발을 할 것이다. 미사일을 쏜다든가 새로운 엔진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 도발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는 뭐 상태가 좀 안 좋고 협상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도발을 하고 뭐 그런 그 신호가 있었지만 지금은 4년 만에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그 출범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도발을 할 경우 이거는 앞으로 4년 내내 상당히 미북 관계가 어렵게 지내는 건데 이것은 결코 북한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발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이 이제 두 정상이 그 만나는 그런 그야말로 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뭐 경우까지 만들어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톱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사라지는 걸로 봐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트럼프 행정부와 새로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점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톱다운 정상 차원에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이 주가 됐고 실무진들의 준비는 오히려 미흡한 상황에서 회담이 이뤄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는 정상회담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는 바이든 당선인이 그동안 누차 얘기한 대로 일단 실무진들이 충실히 회담을 준비하고 또 회담에 임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부여하고 맡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고요.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후보 토론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감축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실무진의 말하자면 회담을 일단 기본 베이스로 하고 거기에서의 성과나 북한의 어떤 움직임을 토대로 해서 정상회담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우선순위가 좀 다른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노동당 대회에서 남한에 대한 메시지나 대화 제의가 나오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만 해도 뭐 남북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6월에 북한이 그 한국의 삐라, 그러니까 그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서 개성에 있는 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또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나와서 남북관계를 대적관계, 그러니까 적대적관계로 전환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 뒤로 그 남북관계만 나빠진 것이나 북한의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경제난, 코로나, 그다음에 수해 피해까지 거쳐서 그야말로 이제 삼중고로 겪어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는데 미국과 이제 대화를 하려면은 새로운 무슨 그야말로 대화의 끈, 연락 채널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도 지난번에 그 문제가 됐던 그 대북비라 이것을 이제 그 고치는 그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북한이 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호응해서 그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대북전단 그 살포금지법도 제정을 하고 나름대로 호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명분상이나 실리적으로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종의 신호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재개하겠다 뭐 이런 신호도 내보내고 또 남북 대화를 복원하자 이런 것을 하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그 한두 개 국정원과 그 유엔사를 빼고는 그 남북 그 판문점의 그 통신 연락 채널이 모두 지금 끊겨진 그런 상황인데 이것부터가 좀 재개되지 않겠냐 통신 채널이 재개되지 않겠냐 이렇게 남측에서는 그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당 대회는 북한 정권이 지난 5년을 결산하고 새 노선을 결정하는 자리인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 이번에 자신의 업적으로 무엇을 내세울 것인지 그 점도 좀 궁금해지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김 위원장이 그동안의 핵 역량을 강화한 것 말고는 내세울 뚜렷한 업적이 별로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지난 한 해에 그 대북 제재,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더해서 코로나 사태가 생겨서 국경 봉쇄를 했고요. 또 예. 거기에다가 여름철에는 태풍, 수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른바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삼중고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은 공식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이 사실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 점을 인정을 했고요. 이제 올해부터 새로운 국가경제발전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에 몇 차례 주민들과 그 배를 더 이상 골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사실상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어려움을 호소했고 예. 이해를 당부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만큼 북한의 내부 사정은 특히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렵습니다. 특별히 업적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이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이것을 실행에 옮겨서 말하자면 주민들의 생활이든 이런 것들을 나아가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거나 이러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핵 역량을 강화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도 그동안의 이제 노선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지만 그것이 대미 말하자면 정책 방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지금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또 이제 경제 발전 계획 여기에 대해서 좀 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북한이 지난해 8월 그 지난 5년간 추진해온 그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이 그 실패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새해 그 새로운 당대회가 열리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경제 발전 계획을 내오겠다 이런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회가 열리면은 이제 새로운 그 경제 발전 계획이 나올 가능성은 큰 건데요. 문제는 이거 경제 발전 계획이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여러 가지 그 계획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그 정치적으로 타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이제 제재 문제가 크고요. 예.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또 수해 이런 그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경제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되어서 뭔가 경제가 진짜로 발전을 하려면은 역시 제재를 풀어야 되고 제재를 풀려면 미국과의 대화가 이제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미국의 주장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서 미국과의 그 관계 개선, 대화 재개, 비핵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럴 준비가 됐느냐?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당대회가 열리면 인사와 조직 문제도 다루어질 텐데 좀 궁금한 것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되겠습니다. 정치국원이 될 수도 있을까요?
사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 동생으로서 북한 정권에서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타이틀, 직책이라는 거에 있어서 정치국원의 자리를 꿰차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얼마든지 그 예측의 측면에서는 다뤄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인지는 이 외부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예. 김여정 제1부부장이 아직 나이가 굉장히 어리지 않습니까?
네네.
비공식적으로 어떤 실세의 역할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측근으로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정치국원까지 실제로 이 어린 나이에 오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이 그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이고요.
예.
인사나 조직 문제는 사실 5년 만에 이번에도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 인사, 조직 개편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뤄질 겁니다. 그동안의 추세는요, 인사와 관련해서는 점점 더 그 젊은 층에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시절에 주요 역할을 했던 노령층들을 상당 부분 줄여나가면서 퇴진시키고 젊은 층으로 세대교체를 하는 모습은 뚜렷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추세로서는 좀 더 젊은 층들이 더 많이 약진할 것이다 라는 관측은 얼마든지 추측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노동당 대회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 또 열병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어떤 새로운 무기가 또 선을 보일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열병식이 과연 열릴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미국의 그 북한 전문 매체죠. 38로스를 비롯한 데서 이제 그 민간 위성을 통해 그 몇 가지 그 평양의 그 사진을 입수했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 그 열병식을 준비하는 듯한 이런 그 사진이 그 입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노동당 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열병식을 하고 이를 통해서 뭔가 그 내부 그 결속을 다지고 민심을 다잡는 그런 그 행동 이런 것을 하지 않겠냐 이런 것이 관측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열병식이 이루어지고 그런 의도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오늘 뉴스 포커스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하장에 관한 내용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 대회 등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을 하는데요. 참 이번 그 이 대선이 여러 가지로 참 얘기가 많습니다. 정권 교체가 과연 순조롭게 이어질지 이것이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는 바인데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난 11월 3일 실시된 대선 이후에 미국에서 벌어진 상황들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화당 일각 특히 하원에서는 100명이 넘는 그런 의원들이 이제 이번 주면은 미국 각 주정부들이 그리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대통령 선거 결과, 대의원 선거 결과를 인준하는 절차를 밟을 텐데요. 연방 하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 100명 넘게 이 절차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또 일부 주의 대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서 공화당 측에서 대법원에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펜딩 그러니까 미정인 상태로 남아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거 부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소송들이 분명한 또는 뚜렷한 증거 자료가 없이 제기되어 왔고 그래서 상당 정도 기각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백악관이나 미 의회에서 전적인 지지나 지원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나 새 행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는 없다라고 대체로 그 판단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네, 미국민들도 이제 상당히 궁금해하는 그 질문인데요.
예.
미국에서는 대개 그 대통령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면 그야말로 평범한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그 전통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최근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백악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후에 보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뭐 지긴 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7천만 표를 얻은 상당히 그 득표를 많이 한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4년간 그야말로 차기 대권을 노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이거 역시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네. 자, 이번에 다시 화제를 아시아 쪽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2021년 7월에는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열릴 예정입니다. 아직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뭐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제1부부장이 도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까요? 그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것도 그 아직 뭐 꽤 남아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부분이지만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예로서 2018년에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에서 열렸죠. 그 참가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이 올림픽 개막식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서는 이제 남북관계뿐 아니라 미북관계도 극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전 직전만 해도 사실 화염과 분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막말이 오가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그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전격적으로 그야말로 반전이 됐었던 건데 그만큼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화해와 협력, 그 스포츠 정신에 따라서 이런 면에서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또 올림픽이 열리면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그 올림픽 전후로 해서는 어떤 분쟁이라든지 갈등 이런 것들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져 왔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도 사실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주변 한반도 여건이 상당히 안정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일본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많은 어떤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려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한반도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면 앞서서 우리가 잠깐 얘기한 대로 남북관계도 개선이 되고 또 북한과 바이든 새 행정부가 다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도쿄올림픽 기간 중에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이고 또는 핵심 실세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하는 것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북한 간에는 다시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쿄올림픽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상당히 주목하는 그런 이벤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7월 1일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입니다.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이제 큰 변수인데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에는 그 북한과 중국이 그 6.25 그 전쟁 그 70주년을 계기로 정상 간에 그 6차례나 그 친서를 주고받아서 양국 관계가 상당히 그 긴밀한 관계를 연출한 그런 관계였지만 정작 그 정상 방문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간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그 중국과 북한 모두 그 정치적 수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북한과 중국 모두 그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서 공동의 이제 전략 이런 것을 짜야 될 그럴 필요가 있고요. 또 북한으로서는 그 식량과 비료 등 대규모 그 경제 지원을 중국으로부터 좀 받아내서 경제난을 좀 완화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상 간 방문이 이루어질지는 상당히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김정은 위원장이 봄 또는 뭐 7월에 그 중국에서 열리는 그 공산당 창건 100주년 이런 적당한 기회가 되고 또 중국이 초청을 할 경우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은 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많은데요. 이도 좀 그 조심스럽게 좀 그 지켜볼 그럴 대목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한 가지 이 한반도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이 또 그 전시 작전 통제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트럼프 정부 때와는 좀 달라질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이 각각 별개로 이제 다뤄져야 될 부분인데요.
예.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대체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을 상당 수준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고 이것 때문에 사실 지난해 1년 동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상태로서 이례적인 상황이 지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동맹이 방위비 분담을 50% 이 그 전년 대비해서 더 증액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한국이 제안한 13% 인상안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이었는데
예.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들어서게 된다면 동맹과의 협조 그리고 동맹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강요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자제하는 그런 기류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원만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그런 관측들이 지배적이고요.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금 더 난기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조건에 기초한 정작권 전환인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점검, 검토 이것이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전환 자체가 그 일정이 뒤로 미뤄질 수가 있거든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지금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미국 내에서 또 주한미군 그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들로 밀어보면 이것이 그렇게 1년여 남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 정부 임기 중에 전환이 마무리될지 여부는 사실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하지 않았다는 소식 또 노동당 8차 대회 소식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뉴스포커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1963년 존 케네디 대통령이 갑자기 암살당하면서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계승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빈곤과 전쟁을 선포하고 민권법을 통과시키는 등 국내 정책 면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베트남 전쟁이 가열되면서 이기지 못할 전쟁을 하는 대통령이란 그런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 린든 베인스 존슨은 1908년에 미국 텍사스주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치인이셨는데요. 20대 중반에 텍사스 주의회에 진출해서 5차례 주 하원 의원을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빚 때문에 가정 농장을 잃게 되는 등 여러 번 파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때문에 나와 내 형제들은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난 사실 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몇 가지 다른 일을 하다가 사우스웨스트 텍사스 주립 사범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나온 뒤에 잠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가난한 멕시코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존슨의 교사 생활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정치인 아버지를 보고자 한 존슨은 일찍부터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는데요. 존슨은 아버지를 닮아서 정치인 기질이 뛰어났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역사학과 켄트 저머니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존슨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나 존슨을 개인적으로 알았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존슨은 어렸을 때부터 정치인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대학에 다닐 때 학생회 간부를 맡았는데 아주 일을 잘했다고 합니다.
존슨은 텍사스주 연방 하원 의원의 보좌관으로 처음 정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다가 텍사스주 뉴딜 정책 담당 국장으로 임명됐고요. 29살 때는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 군에 지원해서 해군 예비역 장교가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남태평양에 배치된 린든 존슨. 출격을 앞두고 B-16 폭격기에 타고 있었는데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자 이미 다른 장교가 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폭격기에 올랐다.
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일이 존슨의 운명을 바꿔놓았는데요. 존슨이 원래 타고 있던 폭격기가 일본군에 격추되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반면에 존슨이 새로 탄 폭격기는 출격한 뒤에 기계 고장으로 돌아오면서 모두 무사했던 겁니다. 존슨은 이때 전투 경험으로 미국의 세 번째 무공 훈장인 은성 훈장을 받았는데요. 그 뒤 루즈벨트 대통령이 모든 연방 의원들의 현역 복무를 금지시키면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당시 겨우 87표 차로 이겼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놓고 말이 많았죠. 부정선거다 아니다 해서 말이죠. 하지만 선거 결과가 인정을 받으면서 존슨이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상원에서 아주 빠르게 위로 올라갔는데요. 존슨의 성격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인지 파악해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됐고요. 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죠. 그러니까 인맥이 아주 넓었습니다. 또 자신의 선거구인 텍사스주에서 정치 자금을 모아서 다른 지역 정치인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슨의 덕을 봤고요. 거기서 권력을 얻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존슨은 타고난 정치인 기질과 넓은 인맥을 활용해서 상원의원이 된 지 2년 만에 민주당 원내 총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에는 민주당 원내 대표가 됐는데요. 역사학자 켄트 저머니 교수는 상원의원 당시 존슨의 업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마 다수당 원내대표 자리를 매우 강력하게 만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1957년 민권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1957년 민권법안은요, 민권과 관련해서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첫 중요한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부 의원들의 반대를 줄일 수 있었던 건 존슨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권 법안 내용을 좀 희석시켰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타협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란 평판을 얻게 됩니다. 또 상원의원으로서 한국과 관련 있는 일도 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준비위원회란 상원소위원회를 이끌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군사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일을 살피는 소위원회였죠.
1960년 대통령 선거 때 린든 존슨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낙점을 받은 후보는 젊고 잘생긴 상원의원 존 F. 케네디였는데요. 존슨은 부통령이 되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존슨은 뜻밖의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존슨 부통령과 함께 텍사스주 발라스를 방문하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기 때문인데요. 린든 존슨은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서둘러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1961년 1월 20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국민에게 국가적인 사업은 대통령 취임 후 1000일 동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고 케네디 행정부에서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But he said, let us begin.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그 일을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Today in this moment of new resolve.
오늘 나는 이 새로운 결단의 순간에 그 일을 계속해 나가자고 국민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네, 린든 존슨은 대통령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전임 케네디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존슨은 케네디 대통령의 세금 삭감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빈곤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덕분에 1964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는 일반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차로 이기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켄트 저머니 교수는 존슨을 꽤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국내 정책 면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다는 겁니다.
In that area, probably the most important
국내 정책 면에서 존슨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라고 생각합니다. 또 존슨은 빈곤과의 전쟁을 선언했고요. 미국인들의 평등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한 가지 린든의 중요한 업적이라면 1964년 민권법과 1965년 투표권법인데요. 이 두 법이 짐크로우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종차별 제도를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민법을 개혁해서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좀 더 많은 이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좀 더 개방적인 이민 정책은요, 환경 정책과 국토 보전 정책 등과 더불어서 존슨 행정부에서 나온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린든 존스 대통령은 미국의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는 새로운 연방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서 위대한 사회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이 정책 아래 400여 개 법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예술을 지원하고 또 환경 보호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또 우주개발 계획 역시 존슨 대통령의 빼놓을 수 없는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주개발 계획은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지내면서 존슨이 맡았던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계획을 계속해서 지원했는데요. 미국인이 달에 착륙했을 때는 이미 존슨이 백악관을 떠난 뒤였습니다. 우주 계획은 존슨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 계획 가운데 하나였고요. 존슨의 대표적인 유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업적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 존슨 대통령의 순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베트남 전쟁 때문이라고 역사학자 켄트 저머니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역사학자들은 베트남 전쟁을 비극으로 보고 있는데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 정책 때문에 존슨이 국내 정책에서 이룬 업적이 깎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존슨이 베트남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이 민족주의자들의 투쟁이고요, 내전이란 점을 처음부터 인정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미국인들이 목숨을 바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미국이 한 일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이 점차적으로 병력을 늘리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전면전을 벌여서 북베트남 정부를 해체시켜야 했다는 겁니다.
1965년에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에 파견하는 전투병력 규모를 10만 명 이상으로 늘렸는데요. 3년 만에 그 수는 5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군 희생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미국 내에서 반전운동 열기가 거세졌고요. 국민들 사이에서 존슨 대통령의 인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I shall not see and I will not accept.
1968년 3월, 결국 존슨 대통령은 그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 몇 년 안 돼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I would say that Lyndon Johnson would want to be remembered.
린든 존슨은 모든 한국인들에게 위대한 미국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힘을 보여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린든 존슨의 동남아시아 정책을 실패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존슨은 아시아 지역에서 동맹국들을 도우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6대 린든 존슨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최근 터키 정부가 러시아제 S-400 방공미사일을 구입한 것과 관련해 터키의 방위산업청 책임자를 제재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미국이 터키 방위산업청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것과 함께 이스마일 데미르 터키 방위산업청장과 다른 3명의 공무원에 대해 자산동결과 비자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터키의 군사력이나 전투준비태세를 해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보다는 러시아의 여러 악의적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S-400 방공미사일과 관련 터키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만일 터키가 이 미사일을 구매할 경우 미국의 군사기술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러시아 군수공업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며 러시아가 터키 군부와 방위산업에 접근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터키는 자국의 방어에 필요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상호 운용이 가능한 방공미사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S-400 미사일을 시험하고 구매했습니다. 터키의 이 같은 결정은 미 국방부로 하여금 터키에 대한 F-35 전투기 판매를 중단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는 미국이 러시아의 군사 정보 분야와의 중대 거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터키에 대해 S-400 미사일 문제를 미국과 협력해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터키는 소중한 우방이고 미국의 중요한 지역 방위 협력체의 일원이라며 우리는 터키가 S-400 문제를 가능한 빨리 제거해 수십 년에 걸친 역사와 군사 분야의 생산적인 관계를 계속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